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에 경험한 것을 노래로 표현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본 시는 다윗이 마치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죽게 된 어린 양 한 마리의 새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위기에 굴하지 않고 맞서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노래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시의 짧은 문장 가운데서 우리는 세 유형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환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는 언제나 이러한 세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정도는 우습게 보면서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의 힘만으로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며 사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있는 사람이요 타락한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의 부류일 것입니다. 그 대표자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때는 신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감사와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넘어지고야 많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편법을 더 즐겨 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 특별히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대표로 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은밀한 계획을 꾀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니까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대하여 그의 아들 요나단이 말했듯이 결코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했으며 오히려 왕을 위하여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튼튼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그런 충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다윗과 같은 또 때로는 욥과 같은 다윗과 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여서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왜 있어야만 하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살펴보고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때에 더 큰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형벌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벌로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징벌 또는 형벌로서 고난을 초래케 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문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하고 자기 성찰을 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회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에 대한 경험이, 고난에 대한 개념이 곧바로 이와 같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고난을 통하여 교정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정화하고 치유하면서 훈련하고 강화시켜서 그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새로운 발전의 힘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면 삶의 압력을 받고 그것을 전진의 활력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성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게 되어 보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나 욥이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련을 통해서 장차 왕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대해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더욱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고난을 앞세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듯 독수리가 창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고난 후에 주실 은총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속적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세 번째 목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는 경우에 고난을 일컫는 것입니다. 속죄와 구원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고난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태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적인 수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파괴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은 완전히 형벌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증오하고 자학하며 자포자기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의지도 없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피하고자만 하는 사람들은 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 무모하게 분노하고 반항하는 그런 태도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온 것까지도 좋은데 그리고 당한 것까지도 좋은데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하여 반항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또 진미 그리고 풍성한 것들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를 굶겨주려 하는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또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달라고 하고 또 물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저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으로 저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석을 두 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것이 되었죠.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극복하려다가 새로운 고난의 원인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고난받기 이전보다 더 교만해지고 난폭해짐으로써 인격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삐뚤어진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파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은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유에 의한 섭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으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를 떠나지 아니한 증표로 확신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과 같은 마음과 성품으로 고난을 대하게 될 때 그에게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고난에 대한 궁극적 시각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에게 다가온 친구들의 권고는 1절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멀리 고난을 피하여 멀리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살 길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시인의 친구들은 시인 자신의 힘만으로는 중과 부족의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없으니 그들을 피해서 숨으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약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서부터는 만사가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문제가 꼬인 것일까요? 교회를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잘 지내던 친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게도 됩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려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은사 집회도 가보았지만 별다른 특별한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던 기도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낸 세월이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설명이나 아무 계시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로 세월을 낭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 산으로 도망하라. 참으로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이 말, 믿음만 찾다가는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말라든가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타협이라는 게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잘만 되고 잘 사는데 그래도 교회라도 다녔으면 된 것 아니냐, 이제 그만이라고 합니다. 적당이라는 말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적당히 피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렵게 고개를 넘었는데 다음에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여 인생을 살아보려 하지만은 그것은 모두가 허사일 뿐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기복신앙의 미신적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정면 돌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늘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하여서 그것이 공로가 되고 고난이 면제되거나 언제나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만사 형통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들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시험이 없게 하시고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언제나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모자라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죄가 있어서인가요? 욥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런 시련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아내와 친구마저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죄가 있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욥은 사람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당할만 했던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견디기 힘겨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죄 없이 조롱과 핍박과 채찍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그와 같은 사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련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나 재앙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것은 인생 자체가 고난받기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낳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불이 있으면 불티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인생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며 당연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불가피한 인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이해할 때 비로소 고난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문제는 고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인간이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말씀합니다. 인간을 우연히 이 세상에 팽개쳐진 존재라거나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류가 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필연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운명적인 존재로서 다만 존재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당위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원죄로 인한 고난이 운명 지워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무지와 부주의를 비롯해서 인간의 욕심과 범죄 등으로 초래된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 앞에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상의 재난을 생각할 때 모든 고난은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운명적으로 인간이 수용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산으로 도망하려는 마음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러운 신앙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 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아니다. 나는 산으로 도망하지 않겠다. 사울의 창검이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다윗은 믿음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신앙의 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성경에는 어려운 위기에서 산으로 피한 자와 하나님께로 피한 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의 친구들의 꾸지람과 정죄함 그리고 아내의 저주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난과 당당히 맞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고집하는 고집스러움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피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뜻이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도우심을 기다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때로는 하고 있는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포기해야만 합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산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방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뇌물을 주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면서까지라도 자리를 차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설령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보류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보려 하다가 오히려 올무에 걸려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2절 말씀에 악인이 화리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해 먹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활과 살은 각각 악인의 음모와 공격 행위를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2절은 악인이 활을 당겨 곧바로 관역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겨냥하고 있듯이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악인의 손에 내어 맡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쏘기만 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악인의 화살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의 지금 처지는 3절 말씀처럼 터가 무너져 삶의 기초가 다 파괴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쏠 듯이 쫓아다닙니다. 생활터전은 무너져 갈 곳도 누울 곳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생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그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친구들의 간곡한 권고를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게 된 이유를 4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확고한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때로는 한가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뜻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묵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말씀입니다. 보좌는 왕권의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용어로서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보좌 앞에는 왕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있었으며 왕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하거나 왕의 업무를 수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불안합니다. 인간의 보좌는 불안하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온전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치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 다스리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나 놓치는 것이 전혀 없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놓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지요. 악한 자들의 음모나 술수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느 길로 갈까요? 묻고 하룻길을 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길을 걷습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단점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쁘고 감사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면 나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아마도 회개할 것이 많은 까닭일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 봐 떨리는 그런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오늘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떳떳함으로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에게 엎드린 바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와 통치를 오늘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5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며 보응하신다는 신뢰와 소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미 서 있습니다.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 편에 계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편을 항상 들어주시기 때문에 의인이 이기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악인과 영적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으로만 그의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신앙의 사람 다윗을 결국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사울을 패하게 하시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한 신앙 고백적인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또 시편 27편 5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편을 통하여 본 것처럼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갈등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이 양자택일 앞에서 항상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산으로 도망하고 싶은 충동과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관계상 교회를 떠나서 살겠다기보다도 내 방법대로 살아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곧 산으로 도망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달콤한 소리는 사방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절대로 산으로 도망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피난처를 삼으셔야 합니다. 의인의 터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터가 단단해 보이고 웅장해 보여도 세월이 흐르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힘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실패자가 되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감으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께로 나오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께만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